바울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재차 복음을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야고보의 제자라고 소개했던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나 그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정결 예식,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박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은 한편으로 이해해보면 순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본문의 표현에 근거해봤을 때 다른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울은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순서를 바꿉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진술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복음이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복음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해서 나눠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이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여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단어를 차용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 혹은 자녀와 같이 남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꼭 이렇게 남성만 지칭한 것처럼 여겨지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28절에 보면 바울이 여자나 남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보아선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뭘 알았냐면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데에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의도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런 겁니다. 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신약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5절 같은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아들이라 쓰지 않고 입양됨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힘을 주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본문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로마의 입양법을 떠올렸을 겁니다. 본문 당시에 이제 입양은 사실은 재산의 상속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본문 당시 그 자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딸밖에 없는 경우에는 꼭 10대 이상의 소년, 아들을 입양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본문 당시의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위치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훨씬 더 이렇게 떨어지는 존재로 이해해서 남성을 유일한 인격으로 두었고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 시대 속에서 이것을 당연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아무리 그 아버지에게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딸에게는 상속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 혹은 어떤 위치를 상속하기 위해선 반드시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입양할 때는 늘 아들을 입양해야 했던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들, 입양된 아들은 자신이 돈을 벌어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입양이 된 순간 그 재산과 위치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개념을 착안하여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과 한 맥락을 이루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절 읽어주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명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위치를 상속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정체성을 이을 수 있는 명분이 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을 마주했을 당시의 여성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도 그 상속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아들이란 말인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도리어 본문을 통해 자신의 삶에 소망을 두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복음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아들의 명분, 상속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복음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1세기 근대 사회에서 굉장히 그 사회문화적인 질서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오직 황제 혹은 황제의 아들에게만 쓰이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자 동시에 세상의 통치자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개념을 갈라디아 모든 교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종, 그리고 심지어는 남성과 여성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의 세계관으로 보자면 오직 이 황제만 존귀한 존재인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제국의 권위구조를 거꾸로 뒤집는 급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받은 아들들, 즉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면서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이 이 모든 개념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여 부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여 부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요.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껴안고 나서 뭐 하죠? 입맞추고 가장 좋은 옷,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아버지가 입던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힙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아들은 더 이상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정체성에 동일한 사람이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 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그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복음이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어 놓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특별히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성자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희 그 25개월 된 아들이 자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곰돌이 베개를 찾아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 아들이 거의 신생아 때부터 자기 전에 이제 함께했던 친구라서 그 거의 애착 인형에 가까운 그런 존재가 된 그 베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 보면 더 좋은 장난감들, 더 비싼 장난감들, 이렇게 더 괜찮은 장난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꼭 이 그 베개만을 찾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말이 늘어서 자기 전에 꼭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자기 전에 곰돌이 베개 갖다 주세요. 안 갖다 주면 혼나요. 이제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곰돌이 베개가 오래되어서 낡았는데 이 제품이 품절이 된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막 삭고 찢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대 후반에 그 남성 입장에서 볼 때 이 곰돌이 베개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내다 버려도 별로 이렇게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뭐 그냥 천 조가리, 손 뭉치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를 손 뭉치나 천 조가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된 저는 그 아들의 시선을 빼고 그 베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시선으로 곰돌이 베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저 죄인으로 바라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이루신 일들, 순종하며 사시며 의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신 그 사건의 근거에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 더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더 사랑받을 수도 없고 더 사랑받을 필요도 없는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자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데 실패했거나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성취 위에 성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너무 거대해서 너무 광활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딱 그 말이 떠오르네요.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입은 정체성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바꿔놓는 것이 비단 한 사람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서 끊임없이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봐서는 전혀 섞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두 부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씩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대인과 헬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혈통과 율법입니다. 이 혈통과 율법은 단순히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서 구원의 자격에 대한 경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혈통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의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그 고대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고등 시민으로 이해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문화와 철학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한쪽은 율법을 내세우면서 또 한쪽은 철학을 내세우면서 절대로 섞일 수가 없고 대립각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 종과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그 경계가 더욱 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료를 보면 로마 사회 당시에 전체 인구의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40%의 인구가 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키케로의 법률론에 보면 이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이 종에 대해서 노예는 말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법적으로 보면은 재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권리 같은 것들이 하나도 발현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과 자유인 역시 법적 신분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서로가 전혀 섞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은 어떻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시대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위치에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한데요. 당시의 시대가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 여성은 공식적인 문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수의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넘어서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을 정도로 당시 여성이 갖고 있었던 위치는 지금 생각하는 인권으로 보면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은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당시에 가부장적인 질서로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구분은 단순한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종의 위계적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계층이 혹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름의 자리에 위치해야만 이 사회적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구분이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 철학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거 의미 없다. 유대인이 혈통과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미를 가지려고 했던 것, 그거 의미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너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된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그 영화 중에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역시 성경만 보시느라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있는 영화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 주인공 반엄이라는 사람이 서커스단을 꾸려가고 서커스 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영화에 담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엄은 어떤 사람들을 서커스단 안으로 등용을 시키냐면 특이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서커스 단원들을 이렇게 형성을 해나갑니다. 예를 들자면 얼굴에 수염이 가득 난 여성이라던가 혹은 몸이 붙어있는 샴 쌍둥이 또는 그 외소증 환자와 같이 선천적인 특징 때문에 그 당시에 소수자로서 사회의 그늘에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무대 중앙으로 끌어올린 것이죠. 이 과정에서 소수였던 사람들은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서로 신실하게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됩니다. 이때 한 단원이 반엄에게 자신이 이렇게 사회 소외된 사람이었다가 사회 전면에 나오고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과 함께 교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엄, 당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어요. 당시 소수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은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할 정도로 관계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엄을 통해서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주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치 복음을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라고 말하는 이 우리의 경계가 낮아지면서 우리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것에 익숙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출신인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정치 성향, 성별, 국적, 뭐 이런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경계선을 짓게 만들고 서로가 섞일 수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일면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도시에서 왔고 서로 다른 직업과 서로 다른 학업의 환경 속에서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현대시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나랑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손절하는 겁니다. 나랑 거리를 두고 경계선을 짙게 만든 다음에 더 이상 섞이지 않고 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쩌면 교회는 하나 되기에 쉽지 않은 성격을 이루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분의 옷을 입은 이들의 관계 속에서 구분의 선이 흐려지고 하나됨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처럼 경계가 희미해지고 우리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캄보디아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마 여러분 저보다 더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보지만 궁금해서 여권에 제가 캄보디아를 몇 번이나 가봤나 했더니 12번 입출국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혀 놀라시는 것이지 않은 거 보니까 모두가 다 그 정도 선교는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2번 캄보디아를 다녀왔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연계교회는 여섯 번째 이제 다녀왔습니다. 저희 그 캄보디아 선교가 총 8개에서 9개 연계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모든 연계교회가 지방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열악한 지방의 지역으로 저희가 가게 됩니다. 제가 가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는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베푸는 입장이고 현지의 형제와 자매들은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차이가 나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다고 말했지만 낮아 보였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것이죠. 저희가 처음 그 연계교회를 섬기고 나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부흥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부흥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는 이제 외국인, 한국인을 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꽤나 다양한 분들이 그 부흥회를 찾아왔습니다. 몇몇 분들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교회를 찾다가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나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믿음과 신앙이 없는데 그냥 좀 호기심에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흥회를 열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놀랍게도 거기서 회심하는 분들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차수에 이제 또 선교를 가보니까 그분들 중에 일부가 제자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고 저희의 장점은 뭡니까? 지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해서 같은 지역을 가니까 또 가서 또 봤더니 이번에는 그분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서 공동체를 바르게 섬기고 공동체를 잘 돕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교를 갔을 때는 이제 드디어 그분들하고 함께 전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약간 양상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캄보디아, 그러니까 크메르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분들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앞장서 있고 이분들이 뒤를 따르는 것처럼 여겨졌다면 이번에 어땠을까요? 그분들이 앞장서서 전도를 하고 저희는 그 뒤에서 짐을 들고 이렇게 어수룩한 크메르어를 하면서 영접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을을 함께 돌던 중에 제가 계속 이렇게 뒤따르게 되니까 뭐 짐을 챙기고 앞에 걷고 있는 그 현지인 형제 저희 그 교회의 이제 리더십을 보게 됐는데 처음으로 그분의 이렇게 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의 어깨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등과 어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저 형제를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선교대원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전까지 이번 차수를 준비하는 선교대원들 그리고 준비팀, 연계교회 선교사님 뭐 더 해보면 3.1교회에 선교하는 사람들 정도가 우리 선교대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등을 보는 순간 아, 저분들까지가 우리구나 저분들까지가 우리 선교대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군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만드는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타자가 아니라 형제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복음은 그들과 우리를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이와 같은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주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이 사람은 나하고 섞일 수 없어, 이 사람의 어떤 이유 때문에 난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경계를 짙게 세워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먼저 수용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수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복음 안에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삼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복음은 확장이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를 남자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새로운 가족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답게 복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경계를 낮추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복음의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면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근거화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혹 여러분 스스로를 바르게 사랑하고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완벽하게 받아들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나를 먼저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확장시키며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해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은 충분히 받고 있는데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십니까? 혹은 사랑받는 것만큼 사랑하는 데는 소홀해하시거나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과 자격과 조건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시고 또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시면서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